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가장 높은 셋째 하늘에 건축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 둘째 하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건축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유의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이 이 땅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중에서 큰 성 바벨론의 임금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 된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이 지금도 무릎을 꿇지 않은 이긴 자들, 남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보면 그에게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기 직전에 신명기 11장과 27장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복과 저주의 피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 재확인이냐? 이건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먹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내산의 오순절날 말씀법 토라가 율법이 임함으로 계약을 맺었지요, 하나님하고. 이 말씀법에 순종하면 복될 것이고 그거를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법에 불순종하면 에발산의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약속의 확정입니다. 여호수아도 110살에 죽기 전에 유언으로 복과 저주의 이 피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과 홀로, 참 선지자는 외로워요, 홀로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왠지 아십니까? 엘리야 목사님, 알긴 아는데 우리 힘들어요. 이세벨이 막 저러고 아합도 그러고 우리 얼마나 힘든데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들도 막 죽였어요, 선지자들도. 두려움인가요? 두려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도 주 62년 순교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떠는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믿음을, 굳센 믿음을 선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마음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 자유의지, 우리 자아의 선택이 금생의 복과 저주, 그리고 내생에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동안이지, 이게 분리되면은 영생과 영벌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선택,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과 어둠, 참과 거짓, 새 예루살렘 성과 큰 성 바벨론 사이에서 온 세상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개인들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예외 없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1849년 미국이 노예 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미국 초기 연방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이해관계로 어마어마한 진통을 겪어요. 이 전쟁, 내전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결국 나중에 내전이 일어나죠. 그때 하버드 대학 교수, 지금 하버드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정말 경건했던 하버드라는 목사님 세웠는데, 거기 교수님으로 계시는 러셀 로웰이라고 하는 경건한 교수님이 성경적 진리를 따라서 이 노예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운동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링컨도 이 로웰 교수님하고 뜻을 같이 한 거예요. 그때 로웰 교수는 현재 위기, The Present Crisis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당시 미국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의 지성사회와 또 서구 유럽 중심의, 미국 중심의 이 교회 성도들의 말씀 진리에 따른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이게 나중에 찬송가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 주일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어느 민족 누구게나 유명한 찬송이에요. 사무엘하 23장은 평생 새 예루살렘 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사모하며 고백하며 살았던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먼저 1절에 7절에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형통과 존귀와 권력과 부요의 영광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지성소 예배, 피상적으로 그냥 시계나 보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깊은 예배를 드렸는지, 자기 마음의 안방에 지성소까지 내어드린 참 예배자의 삶, 신령과 정성의, 지극정성의 신령과 진리의 말씀의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만복에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 마음 합한 예배를 드리면, 한 번이라도 드리면 하나님 만복을 안 쏟아부어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 인생에서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본질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에서 37절은 메시아 왕국의 예고편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함께 싸웠던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활약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39절에 다윗의 흉악한 죄로 인하여 억울한 피를 흘려야만 했던 우리아의 이름이 나오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 왕의 유언이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그래서 다윗 왕의 정치적인 자기 치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렇고 그런 이 세상 수많은 정치가들의 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웠던 용사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웠던, 세상의 싸움하고는 달라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37명의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세 명의 장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디노라고 하는 요셉 바세벳은 800명의 적군을 홀로 무찌른 전설적인 장군입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니까 이걸 새로 봐야 돼요. 신약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자기 육체를 의의 병기로, 자기 인생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수많은 거룩한 나라 된 영혼들, 800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전설적인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르아살은 전세가 기울어지자 백성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왕의 곁에서, 다윗 왕이 아니지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손이 피곤하여 칼이 손에 붙기까지. 이건 혈과 육의 칼이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신약적으로는 성령의 칼이잖아요. 좌우에 나선 칼이잖아요.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칼이 손에 붙기까지. 죽으면 죽으려 싸워가지고 전세를, 세상 풍조의 전세를 역전시킨 용사 중에 용사지요. 대한민국은 그런 분들이 제법 된답니다. 다 다윗과 용사들이 다 싸워 이기놓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군사들이 싸워놓고 이기난 다음에 백성들 어때요? 돌아보니까 어? 달라졌네. 그리고 그때 와서 시부지기 자기가 마찬 것처럼 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전리품을 챙겨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게 이 세상 돌아가는 법칙인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때 우리 뭐 별로 한 거 없어서 시부지기 챙겨갑시다. 전리품을 챙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산마는 백성들이 도망을 칠 때 막았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 사람을 혼자서 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등하신,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끌어내서 전세를 역전시킨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쭉 37명이 쭉 나열되잖아요. 이들은 전부 다 다윗왕이 죽는 순간까지도 다윗왕의 깊은 마음속 보석 상자가 있는 거예요. 안방이죠. 거기에 소중하게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용사들이었어요. 이후에 3000년이 지났지요. 다윗의 장막 말뚝을 뽑아가지고 이방의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다윗의 장막을 확장하는 사명을 맡았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울도 로마서 16장과 디모데 전후서의 유언에서 자신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동역했던 동역자들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그 숫자가 대충 30명 정도 넘어요. 37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장수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에 기억되고 품었던 보석 같은 성도들, 그들이 그리스도 용사들인 거예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거세어질 때 주 60년대 후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이 세상의 시험들을 이기라고 성도들을 격려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 바로 가장 높은 하늘에 건축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건 무엇을 재료로 건축되느냐? 우리의 보석 같은 마음을 받아가지고 건축되어지는 영계와 물질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스타들 역시 주님의 품에 고이 간직된 영원토록 빛나는 소중한 보석들이죠. 그러나 그 이름 보면은 뭐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죽기까지 싸웠던 그거 인정하셔가지고 하늘의 스타로 인정해져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얽매여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거룩한 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리로 오라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으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식들이요 아버지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뜸이 되시잖아요. 다윗의 유언, 바울의 유언에 나오는 이름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주인공들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시험을 이긴 이와 같은 성도들이야말로 열두 진주문을 통하여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격이 있는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을 잘 싸웠던 바울은 자기의 뒤를 이어 이 싸움에 동참할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아, 이건 디모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번 직분자들도 그런 분들을 세워야 돼요. 올해로 77년의 역사를 맞이한 기쁨의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요 지난 한 17년 됐나요? 목회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 한 10년, 12년, 12, 3년까지는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기쁨의 교회 뼈를 묻어주십시오. 포항을 떠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단물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많은 말들을 들은 게 있습니다. 알고 싶어요? 진짜? 500원? 이런 말들입니다. 처음 부임해가지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부교육자도 있고 그러니까 뭘 변화를 해보려고 하는 게 뭐라냐, 우리도 다 해봤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무리입니다. 오래된 교회는 안 바뀝니다. 우리는 변방입니다. 여기는 시골입니다. 여기는 중소도시입니다.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모를까? 불가능합니다. 뭐 다 준비되고 좀 갖추어지면 그때 합시다. 직장은요, 회사는 월급이라도 주면서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해도 안 되거든요. 오래된 교회 안 변합니다. 기업은 뭐 감원이라도 하고 뭐 삭감이라도 이러지만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뭘 제가 모르니까 계속 도전해온 거예요. 계속 함께 우리 믿음에 도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세계적인 집도 지어놓았어요. 물론 이 과정에 물어보세요. 이 일을 감당했던 어른들한테. 수백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습니다. 여기 재벌이 있습니까? 뭐 권력자가 있습니까? 물론 이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시련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던가요? 저는 제 믿음이 자라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자랐죠? 따라합시다. 많이 컸다 이거. 많이 컸어요. 우리 많이 견고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도전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간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까지 믿음으로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그런데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최근 수년을 지켜보니까 열방의 교회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성 바벨론 문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배도의 문화, 이 큰 성 바벨론 문화에 의해서 열방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점점 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저는 이런 압박감이 큰데요. 이게 목사만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 내 몰라라 하고 그저 텔레비나 보고 건강관리나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마세요.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저처럼 미련하게 스스로 분발해가지고 이 불가능한 전쟁,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생활선교사로 믿음의 싸움에 계속 군복 입고, 군복을 안 벗어요. 성령의 군복을 입고 계속해서 이 싸움에 나서는 거 미련한 짓 아닙니까? 바보 짓 아닙니까? 무능한데, 미련한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십자가가 무능한 겁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무능한 것이 세상의 능력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구약의 법궤를 질 때 영광의 영광, 세키나의 능력이 임함으로 전세가 역전되는 게 헛된 영광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풀의 꽃과 같은 영광에 예수애들까지도 다 이 마음을 수술 받으십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의 영광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자리까지 안 가서 탈이지만 가보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힘들고 피곤한데 이쯤에서 멈출까요? 저도 이제 적당하게 할까요? 뒤로 물러날까요? 쉬엄쉬엄 할까요? 이게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 믿음에서는 싸움. 나라가, 세상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정도로 지탱되는 것도 누군가가 싸우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정신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호와의 군대를 차출합니다. 강제 모집이 아니에요. 항상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자원병으로 자원 입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세월 끝나는 거예요.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고생을 달게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공중의 강한 자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해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원수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람 원수는요, 용서하고 그냥 은혜 베푸시고 미운 분 떡 하나 더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나냐?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세계에서의 승리와 영광과 풀어짐이 여러분의 육신과 물질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저 이걸 계속 외치고 오는데도 너무 답답한 거야. 나가면 한 다섯 명, 세 명씩 수술되고 오늘은 다 싸그리 수술될 지어다. 그리고 이걸 지키세요. 자꾸 문화를 만들어야 돼. 생명수 강에, 보좌로부터는 생명수 강에 문명을 이룰 지어다. 할렐루야. 이 도성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강단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설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좋은 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 들으세요. 생명수가 강같이. 할렐루야. 우리는 강한 자와 지금 세계 챔피언과 붙었어요. 우리의 틈을, 허점을 국가도 온 세상도 미혹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얼마나 제가 믿겠어요. 그럼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저도 두려움을 이겼잖아요. 의심을 이기고 아니람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법대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지존자가 가만히 보다가 그놈들 많이 컸다. 도우심과 영광과 능력으로 승리가 주어졌던 것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전승의 역사고,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이 세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사의 승리의 역사가 바로 그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중에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충각 권사님이 찬송하는데 음은 마음대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지난 수년 동안 그토록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물질의 영역까지도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못하고 부끄럽지요. 그런데도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듣기 좋은 심령이, 사랑이 전달돼, 심장이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기쁨의 교회 찬양이 회복되면 노래 잘하고 뭐 취미 활동하고 인정 안 합니다. 정말 주님을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하는 찬양이 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2022년은 구속사의 홀리 캘린더, 7년을 주기로 쉐미타 주기가 새롭게 사이클이, 7년 사이클이 이번 가을부터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말씀과 성령으로 순종하기를 힘쓰면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의 삶에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를 넘어서서 순종으로 말미암은 전리품들, 승리자에게 준 전리품들이 갑절로 갑절로 넘쳐나는 앞으로의 7년의 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